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군의 전략 자산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미한 두 나라는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호를 다음 달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방부는 어제 B-52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한편 데니스 맥도너 미 백악관 비서실장은 어제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기존의 핵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홀로 고립된 왕따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맥도너 비서실장은 또 미국은 앞으로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북한을 깊이 고립시키고 북한이 핵무기 포기 약속을 지킬 때까지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또다시 폭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늘 전주 종가에 비해 5.3%가 떨어졌습니다. 홍콩 증시도 2.8% 하락했고 호주와 한국은 1.2%, 필리핀은 4.4%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오늘 위안화의 가치를 미국 달러당 6.5626 위안으로 절상한 것도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절상 조치가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비와 관련해 우려를 잠재울 수 있겠지만 반대로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보도된 독일 빌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일상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유럽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같은 위협에 맞서 싸우는 노력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는 테러뿐 아니라 범죄, 인신매매, 환경보호, 그리고 수많은 다른 도전들에도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극단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종파 간 증오심을 부추기든지 아니면 중동의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늘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이란 핵합의 반대와 예멘 주재 이란 대사관 공격, 그리고 지난해 이슬람 하지 행사 도중 압사 사고로 이란인 수백 명이 사망한 점 등을 지적하며 사우디를 비난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사우디 당국이 시아파 성직자 셰이크 니무르 알 니무르를 처형한 것은 야만적인 행위라면서 이란은 사우디가 그동안 이란에 대해 도발적 행동을 해도 외교관계를 격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어제 열린 아랍연맹 긴급회의에서 이란이 만일 종파주의적 공격과 테러, 폭력을 계속 지지한다면 아랍 국가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량과 약품 등 구호물자를 실은 지원 차량들이 오늘 시리아 봉쇄지역 세 곳으로 향했습니다. 레바논 국경마을 마다야와 터키 접경 푸아, 카프라야 지역은 친정부군과 반군이 대치를 벌여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되면서 고립된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리아군은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마다야 지역을 수개월째 포위해 지난 10월 마지막으로 식량 지원이 끊긴 가운데 국제의료지원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는 어제도 5명이 기아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오늘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위한 4자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중국, 미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실의 사르타지 아지즈 외교담당 보좌관은 개막연설에서 회담의 최우선 목표는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을 협상장에 나오도록 조건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지즈 보좌관은 또 탈레반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최근 독일의 쾰른시에서 벌어진 집단 성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새해맞이 행사가 열린 독일의 한 광장과 대성당 주변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 120건을 포함해서 170건의 범죄 행위가 벌어졌었죠. 때문에 난민 포용 정책을 펴고 있는 독일 정부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성범죄 용의자의 다수가 난민 신청자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지난해에만 11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독일이 현재 난민에 대한 불안감에 뒤숭숭하고 난민 정책에 대한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독일 국민들 정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형국인데요. 마치 미국인들이 각종 대형 테러로 인해서 이슬람 신자인 무슬림에 대해서 지나친 공포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난민에 대한 정서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요, 이번 사건이 난민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난민이 범죄를 저지르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지금도 독일로 들어오는 난민이 하루 3천 명에서 4천 명 정도라고 영국의 BBC 방송이 전했는데요. 이 방송은요, 독일이 겪고 있는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여성을 보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 일상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이 시각 현재 기온 영하 2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1월 12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8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7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분포 보이겠고요. 신의주 맑습니다. 영하 11도에서 영하 4도 분포. 개성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알 그린이 부릅니다. What more do you want from me?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수요 진작을 위한 부양책을 펴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증시는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이번 주 타이완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유력시되면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예상되고 있고요. 스페인에서는 카탈루나의 새 주지사가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중국 경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중국 증시가 오늘 또다시 폭락을 했는데요. 중국 증시가 지난주 새해 개장 첫 주부터 크게 하락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도 하루 만에 5% 이상 급락했습니다. 특히 이 중국 정부가 투자 부양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 리커창 총리의 발언이 보도된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예, 리 총리가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 인민망은요, 리 총리의 새해 첫 일정으로 산시성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리 총리의 발언 내용을 함께 보도하고 있는데요. 리 총리는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해결해야 하며 투자 부양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즉, 네. 이 정부의 부양책으로 수요를 늘리는 방법으로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기업이 서로 경쟁을 해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산하도록 놔두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무리하게 부양책을 펴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부양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네.
리 총리의 발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면 리 총리는 현 세계 경제가 복잡다단하고 국내적으로도 장기간 겹친 모순들이 날로 두드러지는 데다 환경 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과잉 생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네.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혔는데요. 투자로 내수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행정 간소화, 또 권력의 이양을 추진하고 대중 창업, 인터넷 산업 등에서 새로운 동력을 얻고 또 이 새로운 업종 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과잉 생산 문제도 해결하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 리커창 총리 말고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달 초에 과잉 공급을 줄이고 기업의 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뭐 중국 경제에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 공감하는 말이지만은요, 투자 부양책을 펴지 않을 거란 발언이 오늘 중국 증시에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나 보네요.
네, 이 주식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5.3% 하락을 했고 선전 종합지수도 6.6%나 폭락을 했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기업의 이제 지분을 거래하는 것인데 주식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을수록 이 주식 시장에 이제 주식 가격도 내려가죠. 한편 주말에 발표된 중국 물가 지표도 이 중국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4%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 6년 만에 최저치고요. 당초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목표치인 3% 상승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저조한 수준입니다.
네.
또 지난 12월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5.9% 떨어졌는데 46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기 위축에 대한 전망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주 타이완 선거에서요, 정권 교체가 유력시되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예상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타이완에서는요, 오는 16일 이 총통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르는데요. 최종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민진당 총통 후보인 차이잉원 후보가 현 집권당 국민당의 주리륜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일에 이제 최종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선거 때까지 금지돼 있는데 하지만 이런 마지막 이 지지율 조사 결과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다면 민진당의 압승이 가능합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 전망은 어떻습니까?
타이완의 국회의원인 입법위원 선거에서도요 민진당이 국민당을 제치고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집권 국민당이 과반 넘는 의석을 갖추고 있는데요.
네.
이 지지율 조사 결과대로 이제 민진당이 이 압승을 거두고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민진당이 2년 전 지방선거를 석권한 데 이어서 올해 선거에서도 총통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타이완 집권당이 왜 이렇게 밀리는 건가요?
선거를 앞두고요. 타이완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경제 문제, 또 이 중국과의 양안 관계에 관한 이제 문제인데요.
네.
민진당은 집권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부각을 시키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이 집권한 8년 동안 타이완 경제 성장이 매우 저조했고요.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청년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타이완이 한때 이 한국,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면서 아시아 경제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지만 이제 이렇게 타이완 경제가 침체되면서 타이완 유권자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크다고 하고요. 이런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민진당이 국민당의 경제정책 실패 또 정권 심판론을 제기를 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현 집권당인 이 국민당은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주장해 왔죠.
네.
그동안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협력이 많이 이제 깊어졌는데요. 또 지난 11월에 타이완의 마잉주 총통이 베이징을 처음으로 방문을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면서 중국과 타이완 이 분단 이후에 66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열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국민당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해야만 타이완 경제도 발전하고 실업률도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타이완의 중장년층에게는 먹히는지 몰라도 젊은 층은 거부감이 크다고 합니다. 오히려
네.
이 중국 경제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또 실제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한 후에도 타이완 경제 특히 뭐 실업률 등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네.
이 앞서 민진당의 경우에는 이 국민당의 중국과의 관계 개선 또 특히 이번에 이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타이완 행정부가 투명하지 않게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진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타이완과 중국의 양안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타이완에서 민진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에 현재 이제 뭐 밀월 관계로까지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
네.
양안 관계의 일정 부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안 관계의 급속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후보가 현 국민당에 비판적이긴 하지만 이 국민당의 대중국 정책이에요.
네.
타이완의 입장에서 이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중국과의 관계를 하루아침에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오늘도 이 차이 후보에게 비판적인 글을 또다시 게재하고 있는데 차이 후보가 총통이 되면 양안 관계에 엄중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완 정치권에서는 이런 중국 매체들의 보도에 대해서 그동안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하게 거부해왔습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니아의 새 주지사가요.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이 카탈루니아주는 스페인 북동부에 이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프랑스와의 사이에 있는 그런 주입니다.
네.
오랫동안 분리 독립 요구가 있었는데요.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들이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를 하고 지난 10일 주의회에서 열린 주지사 표결에서 언론인 출신 카를레스 푸지데몬을 새 주지자로 선출했습니다. 푸지데몬 그동안 분리 독립을 강하게 주장해온 그런 인사인데요.
네.
선출되자마자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푸지데몬 주지사는 의회 연설에서요, 카탈루냐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있었지만 현재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앞서 아르투스 마스 주지사 대행이 제시한 18개월 내 분리 독립 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앞서 이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에 주의회에서 이미 채택이 된 바 있는데요. 앞으로 18개월 안에 독자적인 이 헌법, 또 군, 중앙은행, 사법제도 이렇게 분리 독립의 필수적인 요건들을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스페인 중앙정부는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의 분리 독립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방침인데요.
예.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어제 카탈루냐의 주의회 움직임과 관련해서 스페인 정부는 통합과 자주권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카탈루냐가 스페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카탈루냐가 스페인 전체 국토에서 봤을 때 면적은 크지 않지만 스페인 국내 총생산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부유하고 또 스페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따라서 이제 카탈루냐 주 이제 있는 스페인 국민들은 이제 분리를 원하고 있고 스페인 전체에서는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이 큰데요. 특히 카탈루냐는 스페인어와 다른 이 카탈란이라는 언어를 쓰고
네.
문화도 다를 정도로 그동안 분리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 자, 지구촌원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일 마지막 국정연설을 하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공공노조 단체 교섭비 납부 문제와 관련한 소송 등 올 상반기에 연방 대법원이 다룰 문제 살펴보고요. 또 미국의 지난달 일자리 증가량과 그 실업률이 발표됐는데요. 이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웃도는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일 12일에 연방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대통령의 마지막 국정연설이니 만큼 또 이전 연설과는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연설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전 국정연설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통 국정연설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여러 법안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네.
이번에는 지난 7년 동안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룬 업적과 함께 미래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주례 연설에서 이 국정 연설 주제를 설명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주례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Our businesses are now on a 70-month streak of job creation with more than 14 million new jobs in all. We've revamped our schools.
네. 오바마 대통령은 1,400만 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생기는 등 미국의 일자리 창출이 70개월 연속해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청정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면서 미국이 저탄소 미래를 향한 길에 들어섰고요. 또 1,7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새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점을 들었는데요. 미국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또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는데요.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미 이룬 업적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겠다는 거죠. 이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이 어제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 말 들어보시죠.
So he'll be talking about the future. He'll be very optimistic. He'll be very action oriented. He doesn't want this to be your traditional policy speech that outlines.
네. 맥도너 비서실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래를 얘기할 것이라면서 매우 낙관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연설이 정책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국정 연설에 그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건데요. 올해 오바마 행정부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긴 하겠지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미국의 미래 또 미국이 거쳐야 할 도전을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네.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이번 국정연설에서 이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까요?
네, 뭐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고 했지만 네. 당연히 몇 가지 그 정책도 거론이 될 텐데요. 이 총기 규제 강화 행정명령도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지난해 체결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문제하고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격퇴 방환 또 시리아 난민 등 이민자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또 올해가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인데요. 아, 이번 국정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이 유력한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한테 또 힘을 실어줄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 가운데 하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1기 때 그 국무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끄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국정연설에서 이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어제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어느 한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신에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그 뒤에 그러니까 이 본선거 과정에서는 본격적으로 돕겠다는 거죠.
네. 자, 또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할 때요. 각계각층의 미국인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번엔 어떤 사람들이 또 초청을 받았을까 관심이 가네요.
네.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이 회의장 위층에서 초청받은 손님들이 대통령 연설을 지켜보게 되는데요. 이 보통 국정연설 주제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거든요.
네.
이 올해는 미국인들을 대표하는 사람 23명이 초청받았다고 하는데요. 포용적이고 인정 많고 또 혁신적이고 용기 있는 미국인상을 대표한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네.
특히 올해 초청객 가운데는 최근 미국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이 포함돼서 관심을 끌고요.
네.
암 환자로서 미국 미시간주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는 시리아 난민인데 미셸 오바마 여사의 초청으로 이번 국정연설을 현장에서 지켜보게 됐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어떤 사람들을 초청받았습니까?
네, 지난해 미군 특수부대 레인저스 훈련 과정을 그 여군 3명이 성공적으로 마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가운데 한 명인 리사 제스터 소령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 지난해 미군이 이 여성에게 모든 전투병과를 이 개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런 점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아, 백악관은 제스터 소령 등이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장벽이든 넘어서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대표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불법 이민자 출신으로 미군에 복무했던 남성, 또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합헌 결정을 끌어낸 이 소송 당사자도 이번 국정연설에 초청받았습니다. 또 총기 사고로 숨진 희생자를 상징하는 빈자리도 남겨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보통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면은요 다른 당 대표한테 또 대응 연설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공화당 대표로 이번에 누가 나오나요?
네,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연설할 예정입니다. 아, 인도계 미국인이죠.
네.
또 여성 정치인인 이 헤일리 주지사는 이 공화당 내 떠오르는 스타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공화당 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헤일리 주지사는 지난해 6월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흑인 교회 총격 사건이 일어난 뒤 이 남부 연합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국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말 휴가를 마치고요. 오늘 다시 심리에 들어가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어떤 소송이 다뤄질 예정인가요?
네, 이민 관련 소송과 오바마 케어, 낙태, 공공노조 회비 문제 등을 다루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대법원은 공공노조와 관련한 소송을 심리합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 노조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노조 문제라면 무슨 얘기인가요?
네, 노조 가입을 거부한 캘리포니아 교사 10명이 건 소송인데요. 이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단체 교섭비를 부담시키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집회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해야 하느냐 또 노조 회비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조 측은 소송을 낸 교사들이 공짜로 이 덕을 보려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네.
이 노조가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임금 인상이라든지 뭐 혜택 확대라든지 이렇게 단체 교섭을 하는데 그런 결과를 끌어내면 이 가입하지 않은 교사들도 그 덕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대법원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20개 주 이상의 공무원 수백만 명이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네.
그러면 노조들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거고요. 또 노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대법원에서 비슷한 소송이 다뤄진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또 있었다면 어떤 결정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있습니다. 이 1977년에 디트로이트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대법원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에게 이 정치적 활동비가 아닌 단체 교섭비 부담을 지우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캘리포니아 소송의 원고들은 대법원이 1977년 결정을 뒤집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이민이나 이 낙태 문제도 올해 다뤄준다고 했는데요. 낙태 관련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게 오랜만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거의 10년 만인데요. 이 텍사스주 관련 소송입니다. 텍사스주의 법으로 이 텍사스주에 있는 낙태시술병원 네 곳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을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네.
새 법 가운데 하나는 인근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킬 자격이 있는 의사들만 낙태시술을 하게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외래 환자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병원만 낙태시술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대법원이 3월 2일에 이 소송을 심리할 예정인데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과연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렸다고 합니다.
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이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바로 오바마 케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대법원이 이 오바마 케어와 관련한 또 다른 소송을 다루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 올라온 네 번째 소송입니다.
네.
기독교계 학교하고 비영리 종교 단체들이 내건 소송인데요. 문제는 이들 학교나 단체가 오바마 케어의 피임 비용 지급에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연방법원은 이런 기관들도 진정서를 내면 이 피임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나 보험사가 대신 이 피임 관련 비용을 대준다는 건데요. 하지만 종교단체들은 이 진정서에 서명하는 것조차 이 죄가 된다. 종교적인 신념에 어긋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피임을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이들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날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들 예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연방대법원은 이 보수와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 소송이 5대 4, 그러니까 한 표차로 결정될 것이라는 게 이 법률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이런 상황은 대법관 가운데 누군가 은퇴를 해서 이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돼야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대법원이 보수 쪽으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진보 쪽으로 이렇게 대법원이 기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일자리 증가량하고 또 실업률이 발표됐는데요. 생각보다 호조를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금요일 8일에 지난해 12월의 고용시장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비농업 부문의 그 신규 고용 증가량이 29만 2천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비스와 건설, 보건 분야, 요식업 등의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는데요.
네.
이 전통적으로 12월은 긴 연말 연휴가 끼어 있는 탓에 이 신규 고용 증가량이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 이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새로 일자리를 찾는 올해 1월에 이 신규 일자리 수는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럼 지난 한 해 동안 총 몇 개 일자리가 생겼나요?
네, 지난 한 해 모두 265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는데요. 지난 1999년 이후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이라고 하네요.
네.
또 지난해 월 평균이 지난 2013년에 19만 9천 건, 그러니까 거의 20만 건과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3, 4년 동안에 이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의 호조와 부진의 판단 기준이 되는 평균 20만 개 일자리를 유지한 건 매우 좋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또 실업률도 좋게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전달에 이어서 5%를 유지했는데요. 이 5%라고 하면은 시장 전문가들이 거의 완전 고용 수준으로 보는 수치입니다.
네.
미국의 이 경제 불황이 덮쳤던 2009년의 실업률이 10%에 달했던 곳과 비교하면 실업률이 아주 많이 회복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 이 노동 시장 호조라면은 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데 결정적인 요소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지난해 말에 9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지난 7년 동안 0%대를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를 했죠.
네.
또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과 노동시장 지표들이 계속 향상될 것이라는 이 공통된 전망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연준이요, 금리 인상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3년 동안 1% 정도 올린다는 목표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렇게 고용 동향이 좋아지면 기준금리 인상도 또 속도를 내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전망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네.
경제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여전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 시장의 불안입니다.
네.
중국 경제의 둔화, 또 위안화의 그 평가 절하가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새해부터 중국의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세계의 주식시장이 휘청거렸고요. 또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지수 역시 이번 주에 많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도 썩 좋지 않았다고요?
네, 그 시간당 평균 임금은 25.24달러로 전달보다 1센트가 줄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총 2.5%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 노동시장 역시 크게 살아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트레이스 챔프만이 부릅니다. The Promise 들어보시죠.
to see your face, your smile, to be with you wherever you are. Remembering your touch, your kiss, your warm embrace, I'll find my way back to you. Please say you'll be waiting. Together again, it would feel so good to be in your arms. We're all in. You can make a promise. If it's one that you can keep, I'd love to come for you. If you wait for me, and say you hold a plac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요.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런 기상이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엘니뇨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 엘니뇨 현상 그리고 또 다른 자연현상의 하나인 라니냐 현상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he warm weather has had an impact on cold weather activities.
You ask any ski resort.
1년 내내 새하얀 눈이 덮여 있어서 전 세계 겨울 운동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던 스위스 알프스 산이 이번 겨울에는 눈 구경을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가면 따뜻하기로 유명한 미국 남부의 뉴멕시코주는 지난 연말에 때 아닌 폭설로 비상 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도 강력한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에 느닷없이 눈까지 내렸습니다.
Residents of West Alton, Missouri, just north of St. Louis, are being evacuated before the fast-moving waters reach higher levels.
미국 중서부 지역도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남미 국가들인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같은 나라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고요. 아시아 나라들도 기상이변 현상을 겪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의 주범으로 엘니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엘니뇨라고요?
네, 엘니뇨는 원래 스페인 말입니다. 이 스페인 말로 어린 남자아이 또는 기독교의 성자인 아기 예수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원래는 좋은 의미로 어부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데서 유래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홍수나 가뭄, 폭우 사태 같은 기상이변과 관련된 용어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엘니뇨와 무역풍
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태평양에서 부는 바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이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하는데요. 적도 부근에는 이 무역풍이 항상 불고 있죠. 그리고 이 무역풍이 부는 대로 바닷물의 방향도 정해집니다. 그러다가 무역풍이 약해지면 바다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바닷물이 섞여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닷물의 온도도 달라지고요. 다른 어종의 물고기들이 섞여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수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아지면 엘니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Some areas that are normally dry, like the American West, Peru and Ecuador, get torrential rains. In Southeast Asia,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and Northern Australia, they get punishing droughts. And so
네, 기상학자 빌 페처드 씨의 설명 들으셨는데요.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이 수증기는 공기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많은 비구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동쪽 지역, 그러니까 미주 대륙에는 심각한 폭우와 홍수 사태를 일으키고요. 반대로 서쪽 지역에는 심각한 가뭄 사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엘니뇨 마냥 피해만 갖다 주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은 극심한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It's very painful. And some of these plants have been there probably 80 and 90 years.
하지만 엘니뇨가 비를 몰고 오면 이 가뭄 해소에 도움이 좀 되기도 하죠. 또 다른 뜻밖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All the sports fish from Mexico are coming up here. In fact, there's probably more sports fish up here than there are down at the tip of Baja, where they usually are. Things like marlin, yellowtail, wahoo.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자연사 박물관의 어류학자인 릭 피니시는 이번 엘니뇨로 캘리포니아주 태평양 연안에 평소 이곳에 서식하지 않는 물고기들이 몰려와서 이곳 어부들이 때아닌 물고기 풍년을 맞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슈퍼 엘니뇨.
네, 지금 전 세계가 특히 몸살을 앓고 있는 건 바로 슈퍼 엘니뇨 때문입니다. 현재 적도 부근 태평양의 온도는 평년에 비해서 무려 3도 이상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슈퍼급인 거죠. 미국은 지난 1950년부터 엘니뇨 현상을 관측해왔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번 엘니뇨가 역대 가장 강력한 엘니뇨로 기록되고 있는 1997년에서 1998년에 발생한 엘니뇨와 충격적으로 닮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올 2016년 초반까지 이 심각한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 곳곳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가면 라니냐가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올 여름쯤이면 엘니뇨가 끝나고 이어서 라니냐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니냐는 또 뭐냐고요? 라니냐는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라는 뜻입니다. 이 남자아이라는 뜻의 엘니뇨와는 반대음이죠. 라니냐는 실제로 엘니뇨와 반대로 태평양 동쪽 바닷물은 차가워지고 서쪽 바닷물의 온도는 오르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엘니뇨 현상이 15차례 있었는데요. 엘니뇨에 이어서 라니냐가 발생한 게 11차례나 됐다고 합니다. 만일 예상대로 라니냐가 발생하면 엘니뇨로 큰 홍수 피해를 겪었던 미국의 경우는 반대로 극심한 가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 곡물 시장이 불안정해져서 곡물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까지 덩달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all thumbs, all thumbs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can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I can't seem to tie these ribbons together.
Sure, let me help you.
Thanks. I'm all thumbs, as you see.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묻습니다. Hey, can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I can't seem to tie these ribbons together.
나 좀 도와줄래? 리본을 묶지 못하겠어서 말이야.
그러자 제가 답하는데요. Sure, let me help you. 내가 도와줄게. 라고요. 그러자 제이슨도
Thanks. I'm all thumbs as you see.
아유, 고마워. 보다시피 난 이런 일에 정말 서툴러.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ll thumb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can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I can't seem to tie these ribbons together.
Sure, let me help you.
Thanks. I'm all thumbs, as you see.
'Today's expression is all, A-L-L, all thumbs, T-H-U-M-B-S, thumbs, all thumbs. If you are all thumbs, you are very clumsy and awkward, especially with the hands.
오늘의 표현은 all thumbs입니다.
Thumb은
영어로 엄지손가락이라는 뜻이죠. 모든 손가락이 엄지처럼 뭉툭하다면 섬세한 일을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all thumbs라는 표현은 손재주가 없다, 솜씨가 서투르다 또는 엉성하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리본을 묶는데 서툴러서 제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일에 정말 서툴다고 했는데요. 영어로
I'm all thumbs. I'm all thumbs as you see. 라는 표현을 썼죠.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Oh, poor Jake can't tie his necktie at all. He's all thumbs. 는
가엽게도 제이크는 넥타이를 전혀 못 맨다. 그는 손재주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sentence. Do not ever have Tommy handle the glass vase. He's all thumbs.
라고 하면 절대로 타미에게 유리꽃병을 만지게 하면 안 돼. 하는 일이 서툴거든. 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ll thumbs.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can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I can't seem to tie these ribbons together.
Sure, let me help you.
Thanks. I'm all thumbs, as you see.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If you are all thumbs, you are very clumsy and awkward, especially with the hands.
손재주가 없다, 솜씨가 서투르다, 또는 엉성하다.
All thumbs, all thumbs.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비틀즈의 I Will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뉴스 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ho knows how long I've loved you. Do you know I love you. still will I wait a lonely lifetime. If you want me to, I will. For if I ever saw you, I didn't catch your name. But it never really mattered. I will always feel the same. Love you forever and forever. Love you with all my heart. Love you whenever we're together. Love you when we're apart. And when song will fill the air. Sing it loud so I can hear you. Make it easy to be near you. For the things you do and dear you to me, oh, you know I will.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532년 1월 11일 오늘 콘스탄티노플의 원형 경기장에 전차 경기를 구경 온 관중들이 일제히 동로마 황제를 향해 니카 니카를 외치며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니카는 그리스 말로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성소피아 성당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국민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고 지나친 탄압 정치를 펼쳐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이에 불만에 가득 찬 군중이 황제 타도를 외치며 약 일주일에 걸쳐 도시 건물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 유스티니아누스의 반대 세력들이 전 황제의 조카를 새 황제로 옹립하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황위를 포기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황후 테오도라가 그를 만류하고 게르만 용병대로 하여금 반란을 무력 진압토록 합니다. 결국 532년 오늘 발생한 니카 반란 사태는 3만여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채 진압되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전제 권력을 되찾게 됩니다. 1851년 1월 11일 오늘 중국의 한 농부 출신인 홍수전이 태평천국의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홍수전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주장하며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당시 중국을 지배한 청나라는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전쟁 배상금을 내기 위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갔습니다. 이러한 때 평화롭고 평등한 지상낙원 수립을 목적으로 한 태평천국이 세워지자 가난한 농민과 광부, 실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의 세력은 점차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천국 세력은 이후 청나라의 군대를 격파하고 중국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태평천국은 이후 14년에 걸쳐 그 세력을 유지하지만 이후 지도자들 사이에서 생긴 권력 다툼으로 인해 점차 그 세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864년 태평천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영국과 프랑스 군대의 공격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